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첫째 주일로 창조절 제1주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임을 고백하면서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세상에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봤을 때 처음 모습에서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개발과 편리를 명목으로 자연과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땅과 물과 공기를 오염시켰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해가고 있으면서 또한 탄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5도가 올랐고 이 추세면 2041년이면 2도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2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극지방의 빙하들이 급속하게 녹기 시작하여서 해수면이 상승하여서 수위가 90cm에서 1m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농경지가 잠기게 되겠죠. 또한 해안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주거지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들의 20%에서 30%는 멸종하고 그 순간, 그리고 또한 인류 중에서 4억 명가량이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연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는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그 이후에 들인다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게 아직 파국에 이르지 않고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탄소를 더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을 줄이고 또 태양광과 또 풍력과 같은 자연,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을 속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 이 중차대한 이 시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런 친환경 에너지보다 화석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앞에 있는데 돈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파국을 앞두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세계는 큰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북한과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연합을 하였지요. 이러한 갈등과 긴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갈까요? 지구가 온난화되고 나서 이 20년 동안 세계의 식량 총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냐면 21%나 줄었다고 합니다. 예,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그리고 해마다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 여러 나라들은 군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식량은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슨 일일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최근에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이미 일어났다. 그 진행이 늦을 뿐이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세계는 아주 위험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으로 주신 자연을 파괴하여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도록 망가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이웃들을 죽이는 인간,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창조절기는 단지 다른 때보다 환경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창조절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가 무엇이고 순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과제처럼 주어진 절기가 바로 창조절기입니다. 내 본래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가 절반이고 또 성령 강림 절기가 절반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또 예수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기,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공적으로 드러내심을 기념하는 주연절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가셨음을 거기에 동참하는 또한 사순절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기, 이것이 교회력의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성령 강림 절기가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 이 교회력의 성부의 절기가 빠진 것을 뒤늦게 인식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슬픈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성부의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창조절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어리석게 삶의 터전인 우리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귀한 이웃들을 죽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와 순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참 많습니다. 목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행하셨던 행동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표현해 보자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죠. 병을 고쳐주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들 중에 이것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먹이는 사람, 먹이는 자. 예수님은 먹이는 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 5천명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모습을 보셨을 때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신 그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났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번 일어났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당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중요한 시간에 만찬을 나누면서 빵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하셨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정말 먹이는 자로 사셨던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또 먹이는 자의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크게 감격했고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까지 만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디베리아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듯이 그들은 옛생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밤새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디베리아 바닷가 저 물가 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그물이 무거워서 더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재현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혹은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물 위로 제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엔 보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한 켠에 빵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잊고 제자의 본분도 잊어버린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이 아침상이야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식사 자리들 중에 가장 거룩한 식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무트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생선과 빵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먹이는 사람이었지만 죽어 부활한 이후에도 먹이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 얘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이러한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똑같은 질문과 대답과 부탁이 세 번 반복됩니다. 성경을 보면 세 번쯤 되니까 베드로가 불안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 반복했다라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먹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먹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순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른 생명에게 먹혀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와 순리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인간은 먹기는 잘 먹어요. 문제는 어디냐? 먹으려고만 한다는 데 있어요. 먹여야 합니다. 먹혀야 합니다. 그것도 기꺼이 사랑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생명을 먹고 다른 생명을 먹이고 그에게 먹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순리인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작가이신 이현주 목사님과 최희동 목사님이 함께 공동으로 쓰신 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밥을 먹는 자식에게라고 하는 시인데요.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3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쌀보리, 밀, 옥수수, 물고기의 모든 만물들은 자신을 제단 위에 밥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만 밥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생명 세상을 열겠느냐? 사람은 생명의 밥을 먹고 밥이 되어 사는 거요. 이게 노래로 불러야 제맛이 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작가 카렌 블랙센 이 쓴 소설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웃 오브 아프리카처럼 영화화 됐는데요. 배경은 1800년대 말 덴마크의 한 해변가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금욕주의적인 아버지 목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옛날 교인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나이 들어가는 그들을, 자신도 나이 들어가지만 그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파리에서 살고 있었던 바베트가 그 집에 식모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이 바베트는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5차 혁명 때 남편과 아들이 죽어요. 홀로 된 이 바베트가 자기의 몸과 영혼을 의지할 곳을 찾다가 이 덴마크 해변 마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베트는 그 나이 든 두 자매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한편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옛 그 교회 사람들을 돌보며 또 한편으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안 기쁘시죠? 남의 일이니까. 예. 예. 무려 당첨금이 1만 프랑.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두 자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을 기념해서 옛 교우들과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베트가 그 두 자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그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비용도 제가 다 대겠습니다. 자매는 거절했지만 바베트가 너무 간청했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베트는 프랑스 궁중 요리를 풀코스로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복권 당첨금 1만 프랑을 다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베트는 그 파리에 있는 최고의 식당의 수석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요리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요리 재료가 막 속속 집에 도착합니다. 커다란 바다 거북이. 이만한 바다 거북이가 술에 실려와요. 그리고 막 메추라기, 그리고 막 달팽이, 그리고 최고급 와인들이 막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걸 가지고 바베트는 정말 최고의 만찬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만큼 오랜 마음의 앙금이 서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좀 서먹서먹합니다. 그 식탁 위로 이 바베트가 만든 프랑스 궁중 요리 풀코스가 하나씩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음식을 하나씩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어요. 눈이 저절로 커집니다. 먹으면서 점점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형편엔 대접받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귀한 대접을 받고 참 맛난 음식을 먹게 되니까 존재가 너그러워집니다. 오랜 시간 식사하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솔직하게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오래된 마음의 앙금들이 봄볕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서로를 다정하게 부르는 사이가 됩니다. 몇 시간의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밤이 되어 밖에 나갔습니다. 밖을 보니 하늘에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예전에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만든 음식이 경직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던 공동체를 이전처럼 평화롭고 화해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영화는 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먹이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베트가 보여준 일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발전과 번영을 이룬 이 세상이 점점 멸망으로 치닫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먹으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먹이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려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먹이려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순리와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그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함께 믿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청파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놓으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고 다른 생명에게 먹히며 살 수밖에 없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순리임을, 그 원리와 순리를 따름이 모두의 구원임을 보여주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좀 더 바르고 가볍게 살 수 있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처럼 많은 생명을 먹이며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